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를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추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 땅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새롭게 완성될 때까지 조금 더그 기쁜 거론과 평강의 자리에서 뒤돌아서거나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세례요한과 비슷하게 레바의 길을 들어서실 때가 나이가 어느 살쯤 되었다고 성경에 밝혀놨습니까? 서른 살쯤 되셨다. 서른 살쯤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일단 해당의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가 되려면 나이가 서른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을 가져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익셉션이 된다, 그죠? 싱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이걸 켜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켜서 하기로 결정했기 제가 지금 이제 서두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23년이 작년보다, 작년은 재작년보다 인포메이션이 홍수처럼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루 24시간을 사는 건 똑같은데,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awaking hour가 18시간이든 20시간이든 그 시간 안에 우리 시간을 잘 쪼개서 써야 되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는 시간이든 뭐든지 이 인포메이션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나 이 웨이스트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고 redeem the time because The time is short. 때가 가까웠으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표현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다가 시간이 확 날아가거든요. 우리 고귀하신 공주 따님들은 유튜브나 거기 들어가서 혹은 드라마나 빠져버리면 시간 확 날아갑니다. 그거 망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위키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유대인까지 하고 있는 게 뭐냐? 1세기에 여러분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이집트 강가에 있는 갈대를 얇게 썰어가지고 양쪽으로 붙여서 만들어 놓은 파츠먼트 거예요. 거기다가 물감으로 새겨 썼습니다. 부자들은 양이나 염소 가죽 그 안에다가 새겨 썼습니다. 두루마리도 그렇게 이제 파츠먼트로 갈대로 어겨 놓은 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느 가정도 자기 집에 구약 성경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12살까지 해당 학교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경을 안다 말은 마음으로, 머리로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오럴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압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들고 가르친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코테이션 인용하실 때다 알아들어요. 거기에 그들이 다 머리가 IQ가 150 천재라서 다 외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투자입니다, 여러분. Waking out, 깨어 있을 동안에 말씀 속에 젖어들어서 일생이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인터넷 들어가든지 유튜브를 가더라도 말씀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시간을 잘 쓰지 않으면요, 우리 생활이 발전이 안 됩니다. 말씀이 그 스피릿 기빙 파워예요. 영을 살리는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이름, 프로퍼 나온이 하늘에서 계실 때 이름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서른 살까지 예수님 계셨을까? 유대인의 그 레바이나 선생 되는 퀄리피케이션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유대인의 방법은 24권입니다. 우리로는 39권이에요. 다 배웠단 말이에요. 서른 살까지 준비를 철저히 한 겁니다. 여러분, 핑거티웨. 저 자신도 부끄러운 거예요. 도저히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포커스가, 퍼스트 프라이오리티가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이 권해드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주일날 오후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유튜브를 보든지 해서 설교를 듣든지, 예? 그러한 설교집을 읽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에 익숙해라.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의 삶에서 서른 살까지 자기 자신을 퀄리파이하려고 준비하신 프레퍼레이션 준비 기간입니다. 그게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서른 살 기다렸다가 이제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서른 살까지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목수로 일을 하시고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파고드는 일을 하셨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정도가 돼야 두루마리로 된 책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다 외우려고. 사람으로서 리미티드 마인드를 가지고 리미티드 카페에서 그 모자란 능력으로 다 외우셔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이 서른 살까지 되었으니 공적으로는 12살부터 서른 살까지 19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말씀에. 그걸 into memorization 외우려고 또 그걸 이해하려고. 그첫 번째 테스트가 12살에 성전에 갔을 때 벌써 그 당시 지도자들하고 대화가 되었고 질문을 주고받았다. 예수님만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 강조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눠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투자하는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결실의 때가 되니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그 포도원의 열매를 같이 가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다시 포도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보냈다. 포도원 주인이 작은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고 종을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받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보면 동경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를 보고 그들 사이에 운운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더라.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서 죽였느니라.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맛이 나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죽자들의 벌을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불이 들었느니라.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그 돌이,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5장을 다 펴줄래요? 1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선지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절 말씀.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는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자.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바닥에 한 포도원을 가졌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에서 돌들을 주워내고 쇠상품으로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에 막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표를 만들었다. 그가 좋은 포도들을 맺히기를 바랐더니 낮은 포도들을 내었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행하였던 것 이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하느냐? 내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맺히면 어찌된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그것을 가지를 치거나 팔지도 못하게 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내게 하리라. 또한 내가 구름에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이 기뻐하신 초목이라. 그분께서 공의를 봐주셨으나 학대만이 보이며 의를 봐주셨으나 부르짖은 말이 보였다.
이제 1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비유에 관한 것이 큰 비유, 작은 비유가 두 개 들었기 때문에 길다 보니 일반적인 문화적인 배경예를 세 번째 지금 공부하게 됩니다. 16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그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뜻하고 그 나라가 장차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됐어요? 포도원을 지키는 직이들, vine dresser, 그 tenant들이 장차 멸망할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 스스로 포도원 직이들임을 밝히신 것을 그 사람들 이해를 했어요.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자기 옷을 펴서 땅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대문을 들어와서 성전 뜰로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뜰에 있던 모든 장사치를 다 치워버리고 판을 엎어버렸죠.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텅 비었을 때에 성전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돈벌이 되고 우리 권한으로 한데 너희들이 왜 다 쫓아냈냐? 예수님과 무슨 authority,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느냐? 왜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지금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그 성전 뚫에 지금 남아있어요. 몇 시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 그 코트야드를 지배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등장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지금 도대체. 예수님과 뭔데 지금 이런 일을 성전에 이 어마어마한 질서를 무너뜨리느냐. 무슨 권이냐 말해라. 그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도 이사야 5장의 이 말씀을 알아요.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을 포로로 가고 하는 것 다 예언대로 되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에 대한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키는 너희 지도자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이 주인이 와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죠?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비유 끝에 뭐라고?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압니까? 그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나가 나라가 그게 멸망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시비를 걸었어요. 즉 자기들 눈에는 평소 자기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는 것이 해당할 수 있지만은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다가올 멸망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수 내가 뭐라고 우리한테 그 말하느냐. God forbid. 하나님 그런 일을 일어나게 안 할 거야. 그들은 예수님께 단호히 결단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그리 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디클라인 거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을 노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고 노노노 무식한 이 일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다는 예언 맞았지만 우리를 멸망하기에 노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이 무식한 백성들을 이끌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성전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노노노 말도 안 돼. 너 비유해서 이거 잘못 사용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예수 너 편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질문이에요? 작은 딸? 오케이. 아니 손을 들어서 내가 질문하는 줄 알았지. 오케이. 17번. 그 다음에는 시편 118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편 이건 두 번째 비유, 자그마한 비유했지요? 버린 돌, 모퉁이 돌, 지금 그것도 비유입니다. 그 비유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 말씀. 내게 의의 성문들을 일치하다. 내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간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거절한 소리 못고 못듣며 머리 부르되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지금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님이신 사슬들로 해생물을 재단해 뿔을 들은 곳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주님의 높이리이다.
예, 이게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바로 그 찬송이 여기서 시편 가져온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셨어요. 이게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신약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예언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걸 어플라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죠. 17번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시편 118편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버린 돌인 모퉁이 돌이 chief cornerstone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은 완전히 부정했고 자신들에게 멸망이 다가온다고 예언한 예수님의 말을 God forbid, 있을 수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로 대답을 하셨다. 시편 118편의 이 mid portion,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절에서 28절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규절들을 인용하신 것이다. 시편 118편 중간 부분의 예언을 인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시옵시오.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미 이사야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한다는 예언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 건축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아니라고 버려버렸어요. 그 버려버린 돌이 나중에 보니까 chief cornerstone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cornerstone이 모퉁이 되려는 기적을 바로 버린 돌인 메시아가 하신다. 그게 나에게서 지금 이루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그 이사야에서 시편에서 말한 예언의 fulfillment 성취를 그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apply 적용하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시편의 중간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 즉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의 대문을 통하여서 이게 triumphal entry, 승리의 entry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부분을 특별히 읽어봅시다. 19절을 읽고 20절을 읽고 26절 3절을 읽어봅시다.
내게 의의 성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26절 말씀.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 한글 찬송가 이런 게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바로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인 조인을 해서 하셨어요. 여기서 끊도록 합시다. 네. 맛보기만 보고 2시가 벌써 되었어요. 네. 밤 맹교로 늦게 오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다 모아두시고 오늘 저에게 페이버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대개 돌아가셔서 나머지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곧 중간 부분 19절에서 2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2년 정도 누가복음 비유 공부 중에 제일 제가 지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네,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승리의 계가를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부르며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것 저희들이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이 낮아지신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쪽에 높임을 받았으니 저희들의 영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찬송토록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셔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